시편 108편은 참 독특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이미 앞에서 기록되었던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 놓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8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이 5절까지는 시편 57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편은 시편 60편에서 그대로 또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본래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 이 시편을 하나로 묶어서 전혀 새로운 시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본래 자신이 하나님께 이전에 드렸던 그런 감사의 고백 그리고 또 간구의 고백을 다시 묶어서 새로운 기도와 찬양을 위한 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치 어떤 장면과 같냐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화요일 날 했던 기도를 또 수요일 날 나와서 그대로 할 때가 있고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나왔던 기도를 또 목요일 날 사실 그대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을 또 내일 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똑같이 또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일한 이 기도의 제목과 동일한 가사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와 간구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미뤄 보아서 우리가 동일한 가사로 주님 앞에 찬양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이 또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 몰라도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오늘 1절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정해졌노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정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뢰하겠다, 의지하겠다라고 지금 자기의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앞에서 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 시편 108편입니다. 자, 오늘 이 1절을 이 모든 설교의 이 닻으로 우리가 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요. 자, 2019년 12월 26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정말 의지하고 있을까요?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염려하고 혹시 근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결정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자, 다윗은 이 악기를 참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처럼 경배팀에서 이렇게 뭐 기타를 치거나 이 악기를 다룰 그럴 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2절을 보니까 오늘 그가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파라는 악기를 요즘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기타같이 현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타는 좀 이렇게 옆에서 누워서 치죠. 비파는 이렇게 올려서 치는 게 좀 달라요. 또 여기 수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프 아시죠? 이렇게 현악기로 타는 그런 악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윗은 현악기에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런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깨우리다 그랬어요? 새벽을 깨우리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깊숙이 묵상해 보면 새벽 이른 시간 남들은 다 이 잠자고 있을 무렵에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비파를 들거나 수금을 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요, 이 고요한 새벽에 이 들판에 나가서 양들 틈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새벽 이른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듯이 아무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을 보지 않는 곳에서 악기를 치는 것. 여러분, 다윗이 집에서 악기 쳤을까요? 지금 집이 7형제나 되는데 이 막내 아들이 새벽 막 6시에 일어나서 기타 친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한적한 곳에 가서 남들에게 구애받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의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늘 아침에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다윗이 정말 이 새벽부터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진한 감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찬양할 때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없이 그냥 입술만 이렇게 로봇가 마치 이렇게 막 움직이듯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찬양할 때가 이따금씩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의 찬양은 달랐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찬양한다고 해서 뭐 정말 뭐 그에게 어떠한 뭐 금전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누가 뭐 알아줍니까? 새벽 미명에?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제일 최근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했던 적이 언제세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정해져 있는 그냥 그런 찬양 말고 아무도 뭐 주변에 없는데 그냥 내 입술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찬양했던, 가사가 막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도 좋아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했던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이른 시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아마 이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 아마 이 새벽 시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새벽에 5분이라도 더 자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은 그래도 이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열정으로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 보실 때 값진 거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귀한 것 구별해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3절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내가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민 중에서 열방 앞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찬송할 것을 결심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그 내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를 주목할 수 있다라고 찬양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주일이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무도 모르게 스파이처럼 이렇게 사실을 생활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만민 앞에서, 열방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복을 누립니다. 막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의 인생은 뭐가 이렇게 특별했길래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새벽 미명부터 남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저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이 4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사실 인자하다라는 표현 언제 씁니까? 사람이 되게 덕스럽고 뭔가 조금 온유하고 좀 너그럽다 보면 아유 저분 참 인자하게 생기셨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사실 더 이해하기 쉽게 나왔는데 우리 뭐 NIV 성경이라는 걸 보면 이 단어가 뭐라 써 있냐면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조금 더 와닿게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시 말하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히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죄악들 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부인의 아내를 그가 취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취했죠. 성적인 범죄를 지었고요.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어요. 살인죄를 지은 거죠.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 죄인데 아무 일도 없었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오리발 내밀고 그냥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갔던 이 모습이 사실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날로 봤으면 정말 이 정치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당장 이 사람은 아웃입니다. 다시는 이 정계에 발도 못 들게 됐을 거예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인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의 앞에서 하나님께 폐의를 당했던 사울처럼 하나님 다윗을 다루지 않고 그에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unfailing love,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보니까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간장 종지처럼 작은 게 아니었어요. 4절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늘 위에 계세요. 그 말은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으세요? 아무리 이 뒤꿈치를 들고 하늘을 닿으려고 해도 여러분 하늘이 답니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밑에 하늘이 있는 것 같아도 또 보면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그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늘이건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때요? 그 하늘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죠. 궁창보다 넓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죠. 찬양 가사를 좀 빌려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것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한다 해도 다 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다윗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unfail love, 인자하심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아마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 막 힘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고 혹은 그냥 새벽에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자 나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의 동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돼요. 주님의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주님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참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런 사람인데 주님 이런 나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그랬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자하심이 그의 삶에 경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다윗은 자신을 사랑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주머니 속에 그냥 고이 간직해 놓고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아니 이렇게 정말 믿으면 뭐 정말 이 믿볼 게 없는데, 믿으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싶고 열방 중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 시는 두 개의 시가 합쳐졌다 그랬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이제 6절부터 13편은 13절을 시편 60편 5절부터 11절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성경 찾아보시면 이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다면 6절부터는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어떤 거를 지금 구하고 있는지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1절부터 5절이 감사였다면 6절부터 13절은 간구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자, 이 간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로 때로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환난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어때요? 시험 받는 길에도 주님이 피할 길을 내려주십니다. 환난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인생이요 얼마나 험난했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간 인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실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돋보기를 보고 다윗의 삶을 보면 그만큼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사람이 또 없어요. 10대 때부터 정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고요. 30살이 되기까지 당한 수모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죽을 고비를 수차례 건넜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자성어 구사일생 아닐까요? 정말 아홉 번 죽을 만한 위기에 정말 간신히 한번 살아난 인생, 그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수많은 어려움으로 이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이제는 끝났다 싶을 때마다도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짓는 거겠죠. 자, 그러나 이 다윗의 삶에 통해 나타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이 모든 위기와 환난 속에서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순기능입니다. 비록 고난당하는 것이 기쁘진 않아요. 환난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오히려 시험 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핵심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 여러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간 반드시 실망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꼭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그러해서 많은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13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입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치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13절을 보시면 다윗의 대적을 밟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다윗 자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용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내 팔의 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수많은 전쟁 속에서 얻은 경험이나 노하우입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역전의 용사라고 불리는 다윗이었지만 그는 겸허히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전쟁의 용사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인생의 현장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 삶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이미 전쟁에서 지금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한참 전쟁 중이에요. 환란이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첫 번 1절에 주님 내 마음을 이미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싸움에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도를 계획하시면서도 이 마음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무엇을 의지할까? 내가 무엇을 바라볼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